출애굽기 46번 메시지 아말렉의 패배.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온전한 그림임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시된 그림을 통하여 확증됩니다. 16장에서는 생명 공급이신 하늘로부터의 만나를 보며 17장에서는 갈증의 해소를 위해 깨진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봅니다. 그러고 나서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에서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봅니다. 분명 이 순서는 전혀 우연의 일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16장과 17장에 있는 묘사에 의하면 하늘에 속한 생명 공급과 깨진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수를 받은 후 우리는 아말렉을 대항하여 싸울 준비가 됩니다. 아말렉에 대항한 전쟁은 이스라엘 자손이 치룬 최초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싸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 자신들이 바로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7장에서 우리는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자손을 봅니다. 많은 성경학도들이 이 싸움이 육신과 영의 갈등을 묘사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하고 있을 때 그 첫 싸움이 육신과 영의 싸움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첫 싸움이 아말렉의 싸움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은 후 체험하는 최초의 갈등은 육신과 우리를 거듭나게 한 영의 전쟁임을 가리킵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에서 우리는 침례 후에 거치는 많은 체험들에 관한 묘사를 봅니다. 이 체험들은 마라와 엘림에서의 체험들, 우리의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늘에 속한 만나를 먹는 것과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키기 위해 생수를 마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체험들 후에 우리는 육신을 거스려 싸울 수 있도록 장비되고 예비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님과의 체험을 통하여 확증됩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후 우리는 마라와 엘림에서의 체험을 가집니다. 그때 우리는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십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우리는 육신이 얼마나 주님을 쫓는 것을 방해하는가를 발견합니다. 육신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입니다. 이 문제에서 육신은 세상보다 더 큰 원수입니다. 싸움을 위한 원조. 우리가 내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다면 육신에 대항하여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싸우려면 먼저 우리의 배고픔이 채워지고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양식인 만나와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인 생수가 필요합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우리는 싸울 힘을 가질 것입니다. 만나와 생수는 아말렉에 대항한 싸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원조하였습니다. 이 원조가 없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이 전쟁에 교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체험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하늘에 속한 만나를 누리지 못하고 생수를 지속적으로 마시지 못한다면 육신에게 패배당하고 정복될 것입니다. 만나에 참여하지 않고 생수를 마시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육신에게 정복당합니다. 만나와 생수가 없다면 우리는 저절로 육신과 하나이고 육신에 따라 행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공급받고 우리의 목마름이 생명주는 영으로 해갈될 때만이 육신을 거스려 싸울 준비가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은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자손을 거스려 먼저 싸우려고 시작하였음을 가리킵니다. 아말렉은 시기로 인해 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난 것을 들었고 시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스려 싸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되지 않고 생명주는 영으로 공급받지 못할 때면 항상 육신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 우리의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생수이신 생명주는 영을 마실 때면 항상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의 활동은 육신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탄에 의해 부추긴 당합니다. 육신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생수를 마시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육신은 일어나 우리를 거스려 싸우고 우리를 정복하려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의 생수이신 생명주는 영을 누리기 전에는 육신이 우리를 거스려 싸우고 있다는 아무런 의식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육신 아래 온통 정복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서 살고 육신으로 인해 행동했으며 육신에 따라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육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이 그렇게 능동적이고 우세한 것에 대해 아무 인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탄, 곧 뱀의 악한 힘 아래 무력한 희생물들이었습니다. 뱀은 우리 안에서와 우리 위에서 역사할 수 있었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아무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양식에 참여하고 생수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사탄의 손 아래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희생물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사탄은 우리를 거스려 싸우려고 육신을 부추깁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생수를 마시기 시작한 후 육신이 우리를 거스려 싸우려고 일어난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거스려 싸울 때 우리를 원조하는 하늘에 속한 만나와 생수가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는 만나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분깃으로 공급받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우리는 이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그리스도의 분깃을 주옵소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종종 나는 실패하고 주여, 또 다른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께 오늘 은혜의 분깃을 주실 것을 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매일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의 분깃,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의 분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생수이신 그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생명주는 영을 모두 소유합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배고픔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만나이시며 그 영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생수이십니다. 당신은 이 만나와 생수를 매일매일 누리십니까? 나는 오늘 나의 그리스도의 분깃을 누리고 많은 생수를 마셨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육신에게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나의 배고픔은 만족되었으며 나의 목마름은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성도들과 나눌 어떤 것이 있습니다. 생수가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소시키기 위해 나의 속으로부터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늘에 속한 만나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생수이신 그 영을 마신다 할지라도 아말렉이 우리를 거스려 싸우려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말렉, 즉 육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 시간에 주님을 누린 후 즉시 무언가가 어쩌면 아침 식탁에서 육신을 일으키기 위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육신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를 거스려 싸우도록 육신을 선동합니다. 아말렉의 공격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의 시기입니다. 그는 백성이 매우 빛나고 승리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 속한 만나로 만족되었고 기이한 생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씀 가운데 생수가 흐르는 반석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생수로 인하여 즐거웠음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당신은 즐겁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양식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일 하늘에 속한 만나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갈라진 반석으로부터 흐르는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도 없고 생수도 없었다면 백성들은 분명 서로 다투고 싸우기까지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원수를 시기하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빛나고 즐겁고 승리를 거둔 백성에 관하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기에 자극되어 그는 그들을 멸망시킬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거스려 싸웠습니다. 성경 안에는 육신과 영의 전쟁에 대해 많은 관심이 제시됩니다. 이 전쟁은 출애굽기 17장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말렉에 대해 많이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역사에서 육신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믿는 이의 전기를 기록한다면 육신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육신의 역사요 육신의 기록입니다. 매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 안에서 우리는 육신으로 인해 괴로움 당합니다. 아마 교회 집회 가운데 앉아 있을 때에도 당신은 어떤 범죄들을 기억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을 잘못 대하였나를 되새기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관한 당신의 생각들은 아마 육신 안에 있을 것입니다. 집회 후 당신은 육신에게 강하게 공격당할 것입니다. 아말렉이 당신을 거스려 싸우러 올지 모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육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많은 방법으로 일어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말렉. 호전적이고 파괴적이며 혼란시키는.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호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은 싸움을 즐기고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 육신은 매우 파괴적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가장 큰 파괴자는 육신입니다. 육신은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족 생활과 교회 생활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모든 적극적인 것을 파괴하려고 탐색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육신이 얼마나 많이 파괴하였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은 호전적이고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혼란시킵니다. 로마서 7장을 읽으면 당신은 어떠한 혼란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이 되는가를 볼 것입니다. 그 장에 의하면 바울은 너무 혼란되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외관상 이 혼란은 죄로 말미암아 약이 된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이 되었습니다. 육신은 얼마나 호전적이고 파괴적이며 혼란시키는지. 에서의 후손.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서로 상징된 육신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으로 상징된 우리의 거듭난 존재와 가까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첫사람에 속하고 우리의 거듭난 사람이 둘째 사람의 속함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다른 두 아말렉을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7절에 언급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었던 아말렉과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학도들은 이 차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이 두 아말렉을 동일한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두 아말렉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에서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둘째 아말렉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아말렉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것은 육신이 첫사람, 곧 옛사람의 속함을 의미합니다. 육신은 그 첫사람에게서 나온 결과입니다. 야곱과 가까움. 에서가 야곱과 가깝듯이 육신은 우리의 거듭난 사람과 가깝습니다. 성경의 어디에서도 에서의 후손이 없어졌음을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반대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은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움. 우리는 에서의 후손 중 한 사람인 아말렉이 이스라엘 자손과 맞서 싸운 최초의 사람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이 싸움은 믿는 이들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을 묘사합니다. 베드로는 이 싸움을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스라엘이 좋은 땅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최초의 적. 아말렉은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최초의 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모든 원수 중에 으뜸임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우리와 맞서 싸우기 위해 죄와 세상과 사탄 위에서 주도합니다. 육신과 죄와 세상과 사탄은 모두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뒤섞여 있습니다. 그들 중에 믿는 이들을 거스리는 싸움에서 가장 탁월한 것은 육신입니다. 사탄과 죄와 세상은 모두 육신의 종속적입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육신이 죽임을 당할 때 세상은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죄는 우리 안에서 작용하지 못하며 사탄은 우리 위에 역사하기에 무력합니다. 세상이 우세하고 죄가 강하며 사탄이 활동적인 것은 우리가 여전히 육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원수들은 모두 육신에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우리의 최초의 원수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과 맞서 싸우는 첫째적으로 아말렉에 대한 온전한 묘사를 제시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 주님을 추구하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기를 시작한 때로부터 육신이 우리를 거스려 싸우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선두의 선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좋은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의 목적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좌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좋은 땅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이 땅으로 소유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기이한 출애굽을 하였고 홍해를 건넜으며 광야를 거쳐 진행하며 많은 신기한 체험들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목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원수 아말렉은 우리를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를 거스려 싸우도록 우리의 육신을 선도하는 사탄의 목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와 전쟁하는 육신의 목적은 우리를 만유를 포함한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우리 중에서도 온전한 방법으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로 우리는 육신으로 인해 좌절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침 시간에 주님을 누릴지라도 육신은 종종 그 후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은 낮 동안 우리로 하여금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누림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 결과 낮 내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별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누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패배.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아말렉을 패배시킴에 있어서 주님은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17장 9절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람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약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 자손은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도 동일합니다. 당신은 어떤 형제를 매우 강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는 사실 약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자들로 인해서도 쉽게 패배당할 수 있다는 사실로 증명됩니다. 어떤 형제는 그 아내의 불쾌한 얼굴 표정으로 인해서도 패배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강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항해 싸우기 위해 강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위해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들을 선택하겠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아말렉을 정복하는 승리자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그의 손을 높이 드는 것과 함께 외관상 아말렉을 대항한 싸움은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치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치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승리나 패배가 모세의 손을 드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로 증명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합니다.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든 모세는 하늘에서 중재하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승리나 패배의 문제는 약한 사람들의 싸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싸워야 했지만 승리는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높이 드는 데 달려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말렉과 대항해 싸우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싸움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오직 패배의 자격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싸우지 않고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 싸울 필요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백성을 위하여 싸우는 여호수아와 함께. 한편으로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그의 손을 높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위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나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생수가 그 영을 예표함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여호수아는 육신을 거스려 싸우는 내주하는 영을 예표함을 지적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표론에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함을 압니다. 사실 예수라는 헬라어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의 헬라어 형태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를 예표하기는 하지만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는 영을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묘사에 의하면 모세로 예표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는 중재하고 계시며 여호수아로 예표된 내주하는 그리스도는 원수를 사륙하고 계십니다. 만나와 생수와 모세와 여호수아는 모두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 공급이고 생수이시며 하늘에서 중재하는 분이시며 원수를 거스려 싸우는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십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그림은 이에 관하여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방법으로 출애굽기에 예표된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지혜 안에서 이 예표들을 예비하셨고 놀라운 순서로 그것들을 안배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만나와 생수를 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와 전쟁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를 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속한 만나와 생수와 중재하는 모세와 싸우는 여호수아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만나와 생수와 중재하시는 분과 싸우시는 분의 방면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육신을 거스려 싸우며 육신을 죽음에 놓는 현재의 참 여호수아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분이 싸울 때 우리 또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 자체는 아무런 계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싸우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아말렉을 패배시키는 방법이요, 육신을 패배시키는 방법입니다. 아말렉의 운명.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함. 첫째로, 아말렉의 운명은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14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강하고 고집세고 우세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억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의하면 육신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할 뜻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운명은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아말렉은 도말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는 아말렉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였고 꽤 우세하였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신이 도말되어야 함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에서의 왕국시대 동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아직 우리가 육신을 거스려 싸워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왕국이 올 때 육신은 하늘 아래 도말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심. 아말렉에게는 주님의 보좌를 거스르는 손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육신에 대해 매우 강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은 가로되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고 말합니다. 육신은 보좌를 거스르는 손,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손입니다. 육신이 주님의 보좌와 맞섬으로 주님은 육신과 싸우셔야 합니다. 주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를 거스려 반역 안에 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보좌와 행정과 계획을 거스름으로 가장 사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믿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육신은 단지 작은 잘못들만을 범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리는 손이므로 하나님은 그것과 싸우려고 결정하셨습니다. 아말렉, 즉 육신은 계속 하나님의 행정을 거스리는 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을 거스리는 반역 안에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적으로 행하실 때마다 육신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하나님의 행정인 까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육신이 강하게 교회에 반대합니다. 교회는 조롱당하고 많은 불경한 말들이 교회에 관해 언급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육신이 반역적이라는 암시입니다. 참으로 육신은 주님의 보좌를 거스리는 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반역을 거스려 싸우시고 그것을 기억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이름이 제단의 기념비로 불려짐. 17장 15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를 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은 여호와 나의 길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길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임을 뜻합니다. 모세는 단을 쌓고 나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고 불렀습니다. 제단은 우리의 육신을 처리하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육신이 도말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가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누립니다. 이것은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 닛시를 누림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쌓아지고 명명된 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승리의 기념비임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기로 체험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승리자로 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를 누립니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육신은 제쳐둔 바 되어야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가 할례 안에서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랑한다고 선포합니다. 육신의 기억은 도말되어야 하며 십자가의 기념비는 쌓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기로 누리고 우리의 승리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육신이 도말되었다는 기념비입니다.